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김하영 지음, 성우 주혜진 읽음.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사이의 틈. 쏴. 다음날 아침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대 옆 블라인드를 걷었다. 타이베이 시내가 촉촉하게 젖었다. 30분 정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잠들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대만으로 출발하기 전 나는 병원에 들렀다.
이전에도 정신과에 간 적이 있으세요?
네, 올해 초에 갔었어요. 몇 달 정도 참아봤어요. 혹시나 의존하게 될까봐. 불면증 때문에 한 달 정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 없이 버텼던 몇 달 동안 빠르면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6시에 잠들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다. 일어나면 멍했고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약 없이 버티는 걸 포기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먹었던 약봉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집어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었다. 움직여야 해.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머리를 묶고 미리 빨아온 옷을 꺼내 입었다. 화장도 야무지게 하고 나갔다. 쏴.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1층에 서 있는 호텔 직원에게 우산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문 앞에 비치대 있는데요. 아마 손님들이 다 빌려갔을 거예요.
문 앞에 갔다. 정말 없다. 우버 불러야겠다. 어플로 택시를 부른 뒤 벤치에 앉았다. 잠시 뒤 투숙객으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내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저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자 남자는 영어로 대답했다.
아, 그렇군요. 여행 중이세요?
맞아요.
저도 곧 한국으로 여행 가요.
아, 정말요? 어디로요?
서울로요. 저는 뉴욕에서 왔어요. 여행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때 그의 친구가 왔다. 친구는 중국인이고 영어를 잘했다.
생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아, 기자예요.
기자요? 기사를 쓰세요? 아니면 방송?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죠? 방송 기자예요.
와우, 생님.
둘의 눈빛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내 직업이 흥미로웠나 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아, 사실 저는 카페를 좋아해서 여행하면서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미국에도 가본 적 있어요?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에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짧게 다녀와서 잘 몰라요.
승무원을 하셨군요. 가장 좋아했던 도시가 있나요?
시드니가 제일 좋았어요. 짧게 있었지만 도시가 참 평화롭다고 느껴졌거든요. 승무원 시절 비행을 가서 며칠 머물렀던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뭔지 내가 알던가. 내가 말하면서도 속으로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평화롭다라. 그때 시드니는 내게 잠깐 쉬는 장소였기 때문에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 속에서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 한 발자국 떨어진 여행자의 눈이 그 도시를 제대로 바라봤다고 할 수 있을까?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의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던 때, 빗속을 뚫고 그들의 일행이 한 명 더 합류했다. 동시에 내가 예약한 택시도 도착했다. 탁! 택시 문이 닫혔다. 휴대전화를 들어 구글맵을 잠시 확인했다. 카페 몇 곳을 찾아보다가 화면을 껐는데 순간 검은 화면 위로 화장한 내 얼굴이 보였다. 5시간밖에 못 잔 상태를 완벽히 감췄다. 분홍빛 셔츠와 하얀 진주 목걸이까지 걸치니 한껏 밝아 보였다. 약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인생인데. 만 33.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몇 가지 이력이 내 삶에 남았다. 세상은 그 이력이 만든 유리창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이 유리창 너머에 서 있었다. 아마도 활기차게 웃고 있는 모습이겠지. 빗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렸다. 모든 불행이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걸음.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일본에서. 지금도 삶은 한 조각씩 지워지고 있다. 찌깍 찌깍. 뒤에 걸린 괴중시계가 말을 건다. 음악이 없는 카페라. 삿포로의 어느 카페에 울려 퍼진 정막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혼자 쓰기엔 넓은 듯한 4인용 식탁에 앉았다. 중년의 여성들이 부엌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대화를 멈췄다. 곧 한 여성이 주문을 받으러 나왔다.
아, 오렌지 크레페랑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부엌 왼편과 내가 있는 공간 사이에는 창 하나가 가로로 길게 뚫려 있다. 주방기구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음식을 만들 준비를 시작한다. 아주머니들이 이따금씩 대화를 주고받으며 웃는다. 명절 아침에 할머니 댁에서 늦잠을 자다 일어났을 때 들리는 소리 같았다. 아늑하면서도 활기찬 그 아침의 소리.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린다. 내 청바지 끝자락도 촉촉하게 젖었다. 좀 전에 걸어오면서 튄 빗방울들이 녹아든 탓이다. 아마 잎사귀 위로 떨어지는 저 빗방울과 같은 것일 테지. 투독, 톡. 여린 잎들이 사르르 떨리며 빗방울의 무게를 견뎌낸다.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는 건 흐린 날에 마음껏 숨쉬는 자연을 볼 수 있어서다. 눈앞에 촉촉하게 젖은 풀잎을 조용히 들여다보니 왜인지 가득 참았던 숨을 이제야 내쉬고 있는 것 같았다. 풀립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다. 먼지로 답답했던 공기가 청량해지고 몸에 붙은 더러움도 씻길 테니.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다른 감각들이 깨어난다. 주문을 받았던 여성이 크레페와 커피를 들고 나온다. 커피잔이 내 앞에 놓여지는 짧은 순간 커피향이 코끝을 휙 스친다. 적막했던 카페에 커피향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작은 자극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너무 큰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이었을까? 평상시 내 귓가에 들리는 소음들은 아주 긴박한 박자들로 나를 내몰았다. 마치 러닝머신을 뛸 때 듣는 음악처럼.
야, 크레페 나왔어요.
접시를 내려놓은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혼자 여행 중이에요.
아주머니가 정답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예쁜 아가씨네요. 맛있게 드세요.
가끔 혼자 여행하면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된다. 아주머니가 자리를 떠난 뒤 크레페를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었다. 갓 만든 크레페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째깍, 째깍. 다시 괴종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다. 생각해보면 참 슬픈 소리가 아닌가. 내 삶이 한 조각씩 지워지고 있는 소리이기도 하니까. 시간은 혼자 가지 않는다. 지난 봄에 아름답게 피었던 개나리, 잔잔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그 바람을 같이 맞으며 기분 좋게 쌓을 수 있었던 부모님과의 추억처럼 시간은 사소하지만 놓치면 아픈 것들을 데리고 간다. 덧없이 흘러가버린 시간을 바라볼 때면 나는 꼭 쥐고 있던 두 손을 펴 확인해본다. 손바닥 위에는 상사의 인정이라든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좋은 패딩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다. 반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그럼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그래, 나는 성실하게 일했어. 그 대가야. 고작 이딴 걸 어쩌고. 1년 전쯤 14년을 키운 강아지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안 좋아진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의사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 소식을 듣자마자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에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 3시간 동안 강아지를 보며 울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다음 날 출근 때문에 그날 밤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나는 한 번 더 오열했다. 일 때문에 놓쳤던 강아지와의 시간들이 생각났다. 언젠가 또 다른 나의 가족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 된다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행히 우리 집 강아지는 부모님의 지극한 간호로 아직도 살아있다. 여행자를 이토록 긴 상념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 가게의 이름은 시간이다. 이 카페에는 많은 시계가 걸려있다. 내가 있는 공간에만 7개의 시계가 있다. 바깥 공간과 2층의 시계들은 훨씬 더 많다. 이 카페에 있다 보니 꼭 시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을 붙잡으세요.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운동화만 신던 사람이 구두를 신고 일한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적은 많다. 그중 하나를 떠올려 보니 타이트한 스커트를 입은 채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내가 보인다. 내가 탄 비행기의 위치가 저 멀리 승객 의자 뒤에 달린 화면에 비친다. 만 24살. 나는 지금 어느 바다 위에 있다. 띵동. 승객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나는 재빠르게 걸어간다.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장거리 비행에서 라면 주문이 시작될 때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비행기에서 풍기는 라면 향은 어찌 그리 달콤한지 앞뒤로 자고 있던 승객들을 깨우기에 이른다. 띵동.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 저도 라면 하나 주세요.
라면 파티의 시작. 한 개, 두 개,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향은 더 짙어지고 요구도 늘어난다.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승무원들이 한숨 돌릴 시간, 갑자기 승객들이 잠에서 깨기 시작한다. 나는 마지막 라면을 치우고 화장실에 들어간 문을 잠갔다. 철컥. 떨어진 휴지를 줍고 세면대에 물기를 닦고 휴지 끝을 삼각형으로 접어둔다. 허리를 숙인 순간 스타킹에 작게 뚫린 구멍이 보인다. 또 뜯어졌네. 내 스타킹은 유난히 잘 찢어졌다. 나만 재질이 다른 스타킹이냐고? 당연히 그렇지 않다. 동료들이 신던 것과 같은 제품이다. 나의 서투른 몸동작이 스타킹을 찢은 것이다. 사실 난 평소에 치마를 잘 입지 않는다. 후드티에 청바지 혹은 맨투맨의 청바지가 가장 편해서다. 구두의 딱딱함 역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발장에는 온통 운동화뿐이다. 그런 내가 승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운동화를 신고 저벅저벅 걷는 대신 힐을 신고 출근했다. 비행기에서는 더 낮은 굽으로 갈아 신을 수 있지만 그것도 구두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너무 아팠다. 겟리에서 접이식 신문 카트를 꺼내서 펼 때 가끔 스타킹이 걸려서 쭉 찢어지곤 했다. 청바지를 입고 조심성 없이 살던 내게 좁은 비행기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물건을 꺼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